마태복음 19장 28절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먹으면 해용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며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특별히 말씀 가운데 가장 무게가 있는 말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주의 영이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사 주의 영광을 저희가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사 그리스도를 밝히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듣는 모든 귀에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사 성령이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 또는 죽은 자들을 부르시는 생명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자리를 들어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이 다 이룬 줄 아시고 그 다음 하신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흔히 들을 수 있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밖에서 뛰어놀다가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엄마를 향해서 엄마 나 목말라. 우리가 그러한 이야기를 자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노동을 하던 사람들이 야 목마르다 뭐 좀 마실 것 좀 달라 이렇게 하는 것 우리가 자주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야기해 보신 적이 있을 것이고 그러한 말을 우리가 자주 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뭐 이것이 특별한 사건인가? 십자가에서 죄수의 신분으로서 그곳에서 피 흘리며 햇볕 아래에서 고통 가운데에서 그가 매어 달려 있었다면은 목이 마르다는 것 그건 당연한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특별히 거기에서 뭐 생각할 만이 있겠는가? 우리가 그렇게 여겨지기가 쉽습니다. 과연 목마른 것은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그러한 육신적인 요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신체에 대하여서 우리가 국민학교에서 공부할 때에 우리의 몸의 한 70%는 물로 되어 있다. 그 태어났을 때에는 물이 한 75% 했다가 그 다음 보통 작년 때에는 한 70% 했다가 그 다음에 점점 나이가 먹어갈수록 수분이 적어져가지고 그 다음에 나이가 많아지면 한 50% 정도로 줄어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하였습니다. 우리의 몸은 많은 부분이 물로 되어 있고 그 신체가 건강하고 막 자라야 되고 힘이 있을수록 그 가운데 물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 노쇠해질수록 점점 그 수분은 적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신체를 공부할 때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생물은 모든 생명이 있는 생물은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외계에 우리 지구 말고 다른 별에 생명이 있는가 하는가를 발견하기 위하여서 먼저 찾는 것은 물입니다. 수성에 물이 있는가, 화성에 물이 있는가, 그 물을 찾기 위해 가지고 계속 그곳에 보내고 거기에 물의 흔적이 있을 때, 무슨 얼음 같은 것이 있을 때 과학자들은 흥분을 합니다. 거기에 물이 있다면 반드시 생명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것을 자주 접할 수가 있습니다. 물은 생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에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목마르다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은 가장 자연스러운 가장 그 생활 가운데서 자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느낌입니다.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 역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원수들과 전쟁할 때 그 전쟁하는 데 있어서 물은 항상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물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물과 어떠한 쪽에서 싸우느냐 하는 것은 전쟁 역사를 읽을 때의 그 중요한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문명이 생길 때 항상 물이 있는 그곳에 먼저 인류의 문명이 자리하였다. 강변을 따라서 인류의 문명이 세워져 나간 것을 우리가 역사 가운데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때 그것은 물에 따라서 가뭄이 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저주라고, 또는 그들에게 비를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러나 비가 너무 내려서 그것이 홍수가 되었을 때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저주라고, 적당한 물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그곳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자주 말씀해 주십니다. 가장 흔한 물,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자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감정, 그리하여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내가 목마르다 하는 이것, 그것을 뭐 일부러 십자가에서 목마른 것은 당연한 것인데 왜 이 성경에다 기록할 필요가 있는가? 특별히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이 요한복음은 그저 생각 없이 자기가 본 것은 그저 적은 이러한 책은 아닙니다. 한 가지 목적을 두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 이 책을 기록하였다고 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내가 한마디 한마디 기록한 것은 거기에는 목적이 있다. 이것은 내가 쓴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목적이라고 그가 못 받고 있다면 다 모든 일을 이루신 가운데 내가 목마르다 하신 이 말씀도 이 목적으로 그가 기록하였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지심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그리하여 우리가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 말씀을 기록하셨다고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나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일들, 가르치신 모든 일들, 그가 이 땅의 삶으로 가지신 모든 의미를 내가 다 기록하려고 한다면은 그것은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안다. 그 중에서 고르고 골라고 골라서 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데 필요한 것만 기록하였다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가 읽는 내가 목마르다 하는 이 말은 그저 우리가 범상하게 십자가에서 못 박힌 한 죄수가 부르짖는 고통의 절규라고 생각하기에는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을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다른 고통들은 다 참지만은 그러나 이 목마름을 이기지 못하고 내가 목마르니 물 한 모금만 주시오 한 그러한 기록들을 우리가 자주 십자가에서 형벌받던 사람들의 기록 가운데서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고통 가운데 목마르다 하는 이것, 모든 십자가에서 죽던 자들이 일반적으로 느끼던 내가 목마르다 하는 말이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이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오늘 내가 목마르다고 하신 십자가상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가지시는 특이한 의미를 같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언의 그 특이한 점을 같이 한번 잠시 살펴보시기로 하시겠습니다. 왜 그것이 특이한가? 목마르다는 것이 무엇이 특이한가? 우리 애들도 항상 얘기하고 나도 이야기하였고 우리 부모님들도 목마르다고 하셔서 물을 가져다 드릴 때가 자주 있었는데 무엇이 특이하단 말인가? 내가 목마르다고 하는 그 선언의 특이한 것이 무엇인가? 먼저 그것의 특이한 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의 특이한 데 달려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특이한 신분을 가지신 분이라고 요한 사도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세상 맨 처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자체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그것이 그분이 곧 하나님이신데 3절 말씀을 보면은 만물이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라고 불리우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누구인가?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누구인가? 만물을 지은 그분이 누구인가? 그것을 14절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그 하나님이신 그가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가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가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우리로 하여금 알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그는 곧 하나님이시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으로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하는 것을 그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 내가 목마르다고 하시는 선언에 독특함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 그를 통하여서 창조됐다면은 모든 샘물이 그를 통하여서 창조되었습니다. 모든 강이 그를 통하여서 창조되었습니다. 모든 호수가, 모든 바다가 그의 손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가 그것을 창조하셨기에 그것을 마음대로 다스리실 수가 있습니다. 비가 내려오는 것에 대하여 설명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려주신다고 설명해 주십니다. 악인과 선인들 위에 비를 내리시는 자가 누구신가? 그 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곧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창조하셨고 그가 다스리시고 계시기에 모든 피조물은 그를 섬기기 위하여서 항상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가 뜻하신다면은 모든 바다의 폭풍을라도 그가 몰아치지만은 그가 그것이 그치기를 원하신다면은 그 모든 비바람이 그 순간에 그 말씀 아래 잠잠히 순종하던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창조하셨고 그가 다스리시고 그가 다스리신 모든 것을 그 뜻대로 주장하실 수 있으며 그 창조하신 모든 것이 그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며 대기하고 있는 그러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내가 목마르다고 하시는 이 선언은 참으로 특이한 선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서 목마르다고 선언할 수밖에 없었을까? 말씀이시며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을 만드셨으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모든 것이 그를 섬기기 위하여서 준비되어 있는 또한 섬기기를 기뻐하는 그분이 왜 내가 목마르다고 그곳에서 말씀하시고 계시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특이한 점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의 신분이 특이합니다.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가운데 자주 약속해 주신 것이 누구든지 내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내가 줄 선물이 있는데 내게 나오는 자들에게 생수를 주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결코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라고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께서 약속하시기를 나는 너에게 줄 물이 있다.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마시는 자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고 너희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그분이 어떻게 스스로 목이 마를 수가 있단 말인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을 생각할 때에 거기에 특이한 점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르치심이 한 번에 그치지 아니하고 요한복음에 거듭 그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 다시는 목마름이 없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다른 사람들을 목마르지 않도록 그들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오라고 초청하시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스스로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하실 때 이것은 보통 그저 평상스러운 이야기로 우리가 넘길 수 없습니다. 그가 어떠한 신분에 가지셔서 그의 신분에 따라서 어떠한 것을 약속하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목마르다고 하신 그것은 독특한 특이한 선언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그 나라에 가 있는 자들을 향해서 약속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을 보면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듭 주시는 약속은 내 앞에 나오는 자들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지만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가 어떻게 목마르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가? 모든 물을 다스리시는 그가 어떻게 목마르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가?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가 어떻게 자신이 스스로 목마르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가? 그에 대한 해답은 우리가 28절 말씀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하시는 그 부르짖음은 자신이 목마른 때문에 내가 목말라서 말씀하는 그러한 의미도 있지만은 거기에는 더욱 깊은 의미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 하나님이신 그가, 말씀이신 그가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가 지난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통하여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무엇 하려고 오셨는가?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하려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려고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려고 그가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이곳에서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22편 15절에서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미 시편 22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 대하여서 기록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예언한 것이라고 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이미 9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죽음을 어떠한 말씀을 하시며 어떻게 죽으실 것을 기록한 것인 것을 우리가 이미 생각을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미 900년 전에 성령께서는 그가 혀가 이틀에 붙는 이러한 목마름을 경험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을 하셨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혀가 이틀에 붙는 이러한 목마름을 그가 경험하셨습니다. 시편 69편 21절 말씀을 보면은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에 목이 마를 때에 초로 마시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여기에서 주님께서 이루시고 계십니다. 내가 목마르다고 하였을 때 저들이 신 소를 나에게 마시었습니다. 오늘 29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목마르다고 하였더니 거기에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어서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먹으면 해융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었다. 예수님의 입에다가 이렇게 그 가지에다가 그 해융을 해가지고 거기에 그 신 포도주를 그 머금게 해가지고 입술에 댔다 하는 기록을 우리가 29절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실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신 그거 하나하나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곳에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특이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저 훌륭한 선생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고 특별한 기적 같은 일을 많이 하신 그러한 분만은 아닙니다. 이 세상의 훌륭한 사람들에 대하여 생각할 때 그 사람들의 한 일을 생각하며 훌륭한 사람이었다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그 사람의 가르침 가운데 뛰어난 가르침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 참 잘 가르쳤다 그 가르침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특이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실 것을 성경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가 어떻게 이 세상에 오실 것인가? 육신을 입고 오실 때 처녀에게서 나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가 오실 때에 일어날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하여서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을 얼마나 앞서서 말씀해 주셨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하여 900년 전에 말씀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언제 약속해 주셨는가? 이 세상이 생기고 이 세상이 창조되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인의 후손으로서 오실 것을 말씀해 주신 그때가 세상이 창조되고 그리하여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때부터 시작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천 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수천 년 전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시고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다시 사실 것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은 하나하나가 땅에 떨어짐이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연초가 되면은 토정 비결을 이제 우리가 한국에 있을 때 찾는 분들을 우리가 자주 만날 수가 있습니다. 토정 비결 뭐하려고 그것을 그 연초가 되면 찾아봅니까? 올해 운세가 어떻게 되는가? 올해 나한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것을 알기를 원해가지고 뭐 토정 비결이니 또는 점쟁이니 찾아가가지고 물어봅니다. 돈을 주고 좀 이제 우리 애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소? 또는 올해 내 운세가 어떻게 될 것 같소? 하고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점쟁이들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간혹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용하다, 굉장하다고 우리가 칭찬을 합니다. 또는 훌륭한 사람들이 태어나기 전에 특별히 어떠한 왕이 태어나기 전에 그러한 이야기들을 자주 우리가 듣습니다. 무슨 우리가 어떠한 왕이 태어나기 전에 어떠한 도사가 와가지고 어떠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에 따라가지고 그 왕이 태어나서 그러한 일을 했다 하는 그러한 역사들을 우리가 자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과연 가끔 그러한 점치는 사람들이 어떠한 도사들이 장래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수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그러한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은 그것은 한두 번 예언한 역사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쉬지 아니하고 말씀이 한마디 한마디가 그가 어떻게 오시고 어떠한 삶을 사시고 어떻게 죽으시고 어떠한 말씀을 하실 것에 대하여 예언해 주셨고 그 말씀은 하나하나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 예언은 그저 올해 일어날 일에 대하여서 궁금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기 직전에 그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가 시작되던 그때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은 있었고 그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진 분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독특함입니다. 그저 우리가 생각할 때 그저 세상의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분이 없습니다. 올해 우리가 우리의 연수를 계획할 때, 우리가 계산할 때 주후 2003년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2003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지 2003년이 지났다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한낱 선생을 넘어서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가장 필요한 분이시며 여러분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곳에서 말씀하시는 내가 목마르다고 하시는 그분은 참 사람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에 그러한 신분을 가진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는 참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지만은 그는 참 사람으로서 우리와 같이 목마르셨고 내가 목마르다고 고백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세상 사람과 같은 느낌을 가지고 살아갔지만은 그러나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세상에 살아간 모든 사람 가운데 마오메드를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 대해 우리가 읽었을 때 죄악된 부분들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석가모니를 우리가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의 젊었을 때의 삶을 우리가 읽어볼 때 그의 삶 가운데 죄악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읽어봅니다. 세상에 존재한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로 고백하는 것은 나는 모자람이 있고 죄가 있다고 이야기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죄 없으신 유일하신 분,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유일하신 그분, 그가 이 세상에서 이루시는 모든 일에 대하여서 이미 세상 처음 때부터 예언되었고 그것을 그대로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죽으심을 우리가 읽어볼 때 그 죽으심이 참으로 신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하여 30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그의 영혼이 돌아가셨다. 영혼을 이제 돌려드렸다. 영혼, 자기의 영혼 자체를 내려놓을 수 있고 돌려줄 수가 있고 자기의 영혼의 모든 그 운명에 대하여서 그 주관하실 수 있는 이러한 분이시라고 독특한 죽음을 죽으신 분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후에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는 독특하게 어떠한 세상 사람도 경험하지 못한 부활을 그 전에 살다가 죽어서 다시금 살아난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다시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고 영원토록 사시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아나신 유일한 분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독특하신 분이십니다. 그가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이신 그가 참 사람이 되시어서 죄 없으신 그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시면서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하셨기에 그것은 우리가 가볍게 그저 십자가에 못 박힌 죄수의 부르짖음으로 보기에는 더 깊은 의미가 그곳에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신분이 독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같은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는 특이하신 분이십니다. 특이하신 분이 말씀하신 것이기에 내가 목마르다고 하는 것은 특이한 부르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목마르다고 하신 것이 무엇이 특이한가? 그 말씀을 하시는 그 이유가 특이한 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하신 것, 그것은 그가 하나님이시지만 그가 참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것을 생각할 때 그것이 특이합니다. 왜 사람이 되셨는가?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될 필요가 있는가? 하나님이라면 못하실 것이 없는데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셨다면 죄가 없도록 그저 선언만 했으면 될 것이 아닌가? 죄를 하나님께서 다스릴 수가 없다는 말인가?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같이 목마름을 경험하실 필요가 있단 말인가? 그 이유가 특이한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는 전능하십니다. 그러나 그가 하실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는 죄를 지으실 수 없습니다. 그는 고통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는 거짓을 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것들인가?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는 것들. 만일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다면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것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으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변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목마름을 경험하시고 죄를 담당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가 사람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그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면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을 때에만 우리와 같이 고난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죽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세상의 먼지 가운데에서 눈물을 흘리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같이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에 따르는 저주와 죄에 따르는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마르다고 선언하셨기에 이 부르짖음은 특이한 부르짖음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우리의 어떻게 죄의 용서함을 받는가를 설명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하셨는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그가 내가 목마르다고 선언하였기에 거기에는 특이한 이유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목마르다고 하신 그 말씀은 그가 참 사람으로서 우리와 같은 연약함을 경험하신 것을 뜻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고난받는 것을 아십니다. 죄에 따른 심판을 아십니다. 죄에 따르는 저주를 아십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실제로 경험을 통해 가지고 아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물이 필요한 것도 아시고 물이 없으면 목마를 것도 아시지만은 그러나 그가 스스로 경험을 통해서 목마름이 어떠한 것을 그가 경험하셨기에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그가 적합한 일을 할 수가 있다고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공부해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받아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응답받도록 하시는 일을 해주시고 계시며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그 죄의 용서함을 받도록 해주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으로 아시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고 우리와 같이 고난을 경험하신 분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기도할 때 담대히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으로 아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경험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위하여 내가 목마르다고 선언하셨기에 거기에는 특이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목마르다고 왜 말씀하셔야 되셨는가? 우리의 받을 저주를, 죄에 따르는 심판을 그가 육신으로 경험하신 의미가 있기에 그것은 특이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마름은 우리가 어디에서 가장 잘 찾아볼 수가 있는가? 그것은 지옥에 가 있는 자들 가운데 말할 수 없는 목마름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지옥을 열어서 지옥의 모습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한 동네에 부자가 살고 있었고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살고 있었는데 둘 다 죽었습니다. 부자가 죽었을 때 굉장한 장사를 지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훌륭한 사람이었다. 그 사람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름을 칭송하고 그 사람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로 기리는 좋은 장례를 훌륭한 장례를 치루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영원한 음부에 떨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에 그 사람에 대해 얘기할 때, 그 부자에 대해 얘기할 때, 그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지옥의 형벌 가운데 가장 큰 고통,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 그 고통을 고백할 때에 그 부자가 고백한 것은 내가 목말라 죽겠습니다. 내가 물 한 모금을 마시기를 원하기에는 나의 죄가 너무 크지만은 그러나 이곳에 행여나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내 혀 한 부분을 잠시라도 서늘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나에게 주실 수 없습니까? 그러나 그에 대한 대답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가장 적은 은혜조차도 그곳에는 존재할 수가 없다고 대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옥이 어떠한 곳인가?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일상적인 은혜가 떠난 그곳,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할 수 없는 그곳, 우리의 목마름을 서늘게 할 수 있는 혀 일부분을 1초라도 서늘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존재할 수 없는 그곳이 지옥이라고 주님께서 경고하시고 계십니다. 지옥은 그저 우리의 그저 상념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존재하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체가 영원히 거할 그곳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곳에 영원한 죄에 따르는 형벌이 말할 수 없는 목마름으로 그곳을 영원토록 우리를 따라올 것인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지옥의 형벌의 목마름을 담당하여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수를 제공하시기 위하여서 영생토록 우리의 배에서 흘러나오는 샘물을 주시기 위하여서 내가 목마르다고 대신하여서 우리를 대신하여 목마름을 담당하셨기에 그 부르짖음은 특이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선언은 특이합니다. 그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선언은 특이합니다. 그러나 그 선언은 오늘 우리에게 특이한 초청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성경에 이사야서 41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가련하고 빈비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어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우리의 죄에 따르는 저주와 심판을 위하여서 그가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하시며 육신의 고통을 당하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시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가련하고 내가 핍핍하거든 그리하여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나의 영혼이 목마르고 나의 삶 가운데 평화가 없어서 나의 삶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에서 내가 혀가 마를 때에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만 한다면은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죄의 문제가 있습니까? 나의 삶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죄악이 나를 고소하며 내가 죄인이라고 우리를 정죄하며 너 같은 자는 영원히 저주받을 자라고 하는 이러한 아픔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위하여 내가 목마르다고 선언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주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십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목말라 하는 자들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생수로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내 앞으로 나와라. 내가 영원한 생수를, 목마르지 아니한 생수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이것을 간혹 우리는 교회 생활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주일날 아침에 교회에 가니까 나는 믿는 사람이다. 내가 우리 아버지가 목사였었고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었고 우리 집안이 다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기독교인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독교인의 정의가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어떠한 자들인가?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각자 각자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 외에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내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배부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신 사람들, 이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교인입니다. 그것은 이 사람들의 생활은 그저 교회를 가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것 나는 마시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배부를 길을 알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자주 즐겨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다른 세상에 무엇도 존재할 수가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이것이 믿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죄의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을 것인가? 죄 가운데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는 그를 향해서 100만불의 로또 당선이 됐다고 그에게 선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얼마나 기뻐할 것인지. 내가 이제 죽어가는데, 나의 생명이 끝나가는데, 내가 이제 이 땅에 나의 삶이 다 끝나가는 이 자리에 100만불의 로또가 당선이 됐다. 그가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겠습니까? 이 세상의 즐거움을 가지고 나와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즐거움을 그에게 보여줄 때에 그것이 즐거워서 그것을 따라가겠습니까? 이 세상의 많은 지위를, 많은 영광을 그에게 보여줄 때에 거기에 그가 입맛을 돋굴 수가 없습니다. 그에게 목마름이 있습니다.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설 수 있는 길은 있습니까? 내가 영원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이 문제 외에는 나의 영혼을 만족해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이고 그러한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은 물을 구할 때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는 그들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교회에 매일 가니까 나는 믿는 사람이다. 아닙니다. 믿는 것은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목이 말랐을 때에 내가 목말라고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십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구원입니다. 믿음의 길은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고 고함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가 약속하신 그 생수를 받는 그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그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날 교회의 상태에 대하여서 우리가 염려스러운 점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들이 요즘 예배할 때 그 뭐 저희 교회를 뭐 내세우고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교회의 현상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교회가 여러 번씩 예배 볼 필요가 있습니까? 요즘 바쁜 세상인데 한 번 예배 보는 것 충분하지 않습니까? 또 한 번 예배 보는 것도 그것도 왜 아침 11시에 해피 예배를 봐야 됩니까? 아침 7시에 예배 보면 안 됩니까? 한 7시, 9시쯤에 한번 예배 보고 그 다음에 내가 나가서 하고 싶은 거 하루 좀 즐기고 휴식할 수 있는 거 그거 뭐 나쁜 것입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예배를 뭐 2시간, 3시간 볼 거 뭐 있습니까? 요즘 바쁜 세상에 1시간, 예배는 1시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요즘 많은 교회들이 그러한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저 주일 그저 4, 5부 예배 가운데 한 예배를 택해가지고 아침에 가서 예배 보고 나면 그 다음에 한 시간 딱 예배 보고 그 다음에 나는 마음대로 내 삶 살아간다. 내 삶 가운데 조그만 혹이 하나 달려있는데 이것이 나의 믿음 생활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은 무거운 짐입니다. 괴롭습니다. 왜 한 시간을 내가 교회 가서 앉아있어야 되는가? 부모가 얘기하니까, 우리 아내가 얘기하니까, 내 자녀들이 자꾸 괴롭게 하니까 한 시간 가서 앉아있자. 이것은 믿음의 길은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는 일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데 있어서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를 어떻게 해서 섬길 수 있을 것인가? 내가 그를 어떻게 더 즐거워할 수 있을 것인가? 나의 사는 삶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가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생활은 아닙니다. 나의 모든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중심이 되는 삶이 그것이 믿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세상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내가 목마르다고 그를 붙잡았을 때에 나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안에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즐거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거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의 삶입니다. 가장 즐거운 시간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기쁜 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반갑고 기쁘고 즐거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그리스도께서 목마다 하는 것이 있다면은 그 목마름을 해결해 드릴 수 있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목마르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 옆에 선 장수들 가운데 베들레헴 안에 앞에 있는 그 샘터에 가서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가서 원수들을 뚫고 들어가서 그 물을 떠온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표시입니다. 내가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씌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고 우리를 보내시며 땅끝까지 나아가서 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할 때에 내가 어떻게 그것을 하겠습니까? 나의 주위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루겠습니까? 그것을 위하여서 삶의 방향을 잡고 죽기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사람들, 그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의 역사가 그것을 증거합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되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구차하게 자기의 생명을 구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여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마시기를 원하던 사람들, 그를 바라보며 하늘 보좌에 서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즐거워하던 사람들, 고난을 받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그것을 참고 견디며 이겨나가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참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목마르다고 하신 것, 그의 신분을 생각할 때, 그가 그러한 말씀하신 이유를 생각할 때, 그가 우리를 초청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를 따라가게 하는 그러한 것을 생각할 때, 그의 목마르심은 참으로 특이한 선언인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 목마르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볼 때 나는 죄악 가운데 너무나 내 삶이 엉망입니다. 나는 좀 정리된 그 죄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리하여 삶 가운데 참된 평화를 알고 하나님과 더불어 내가 평화할 수 있고 내 마음이 평안할 수 있고 내가 이웃사람과 평안할 수 있는 그러한 나의 삶 가운데 내가 기쁨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삶 가운데 기쁨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데가 오래되었습니다. 내가 목이 마릅니다. 나의 삶 가운데 사랑을 내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다 떠나가고 나는 외롭습니다. 나는 사랑에 목이 마릅니다.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내가 목마르다고 선언하시고 목마른 자들을 위하여서 물을 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이미 일을 다 이루어 놓았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목마릅니다. 고백하기만 하면은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약속을 받을 때까지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응답을 받은 자들을 얼마든지 제가 증거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목마릅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 응답하심을 이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빈핍하여 물을 구할 때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에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힘써 찾아나가는 그러한 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기이한 말씀 한마디면 그에게 가장 세상에서 단 물이 입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며 준비되어 있으며 그 부르짖음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 분이시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내가 목마르다고 고백하시며 고통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시던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그의 부르짖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목마른 것을 고백하는 분이 이곳에 있사옵나이까. 오늘 나의 목마름을 경험으로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목마릅니다. 그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시면 그가 채워주심을 생수로 배에서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사랑과 희랑과 화평이 넘치는 삶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라면 주님을 더욱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을 가르쳐 주시며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되 주님과 함께 고난을 즐거워하며 또한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며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힘쓰는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